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구약성경 432면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 얼마 만에 드리는 오후 예배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과 그 의무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그 의무를 이루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39번 제가 문제를 읽고 답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39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나요? 예, 시작.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문답 40분입니다. 사람이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도덕법입니다.
예, 도덕법이죠. 41번입니다.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41번 시작.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42번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시작.
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계시해 주신 말씀은 도덕법이라고 그럽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은 십계명의 요약이 되어 있고 그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죠. 소교리 문답 38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아, 내가 믿는 것은 이러한 것이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었고요. 39문항에서 107문항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행동해야 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39문에서 42문항인데요. 한마디로 십계명의 압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면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시작.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당연히 요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불신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도 코웃음 칠 겁니다. 웃기고 있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의 가장 사람다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때 그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다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가장 사람다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바가 딱 이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면서 사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이 떠오른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죠. 지금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재림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보는 듯한 존경심이 가는 사람, 그가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죠.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낫다. 물론 이 말씀은 예배도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뜻은 도덕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은 이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이걸 왜 도덕법이라고 하는가? 이 도덕법의 정의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덕적 행위나 가치의 기준이 되는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원리.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원리. 이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타당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서 벗어나면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넓게 보면은 자연 법칙과 도덕 법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운행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도덕 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도덕법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저에게서 이 도덕법이 나왔다면 거룩이 아니라 다른 불순물도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 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도덕법의 핵심은 거룩이 되는 겁니다. 보편타당한 법칙이기 때문에 이 법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되는 법이고 지키지 않으면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다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우리는 그러한 법을 받은 적이 없다. 우리는 그런 도덕법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그 도덕법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잣대를 들이대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율법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 심어두셨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단어로 양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도 성문화된 법이 없었습니다. 그 법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죠. 양심입니다. 도덕법은 인간의 양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죄를 지으면서 이 도덕법이 우리의 양심이 망가져버렸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이것이 오염이 되면서 하나님을 보기는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하나님을 본 하나님은 변질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인식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나무를 보면은 하나님을 발견을 했었는데 아담은 타락을 하고 나니까 이 양심이 마비가 되고 나니까 나무를 보면서 고목신을 발견하고 해신과 달신과 온갖 막 잡신들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원래 신은 하나님 한 분이셨는데 이게 변질되어 가지고 다른 신들로 그렇게 막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염된 양심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도덕법을 두 돌판에다 딱 기록을 하셔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변함없는 돌판에다가 기록을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사랑이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가장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성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 그 다음에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면 이웃들이 있죠. 직장에 가시면 동료 이 정도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웃을 대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요구하셨죠. 참고로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정한 이웃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예. 진정한 시작 진정한 이웃 사랑이란 소극적으로는 나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나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지 않다고 저건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거는 내가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황금 비율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나는 대접을 받은 만큼만 내가 대접을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남을 먼저 대접을 하라는 거죠.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요 선제적인 사랑입니다. 손을 내어밀어도 내가 먼저 내어미는 것이고 주어도 내가 먼저 주는 것이고 축복을 내도 내가 먼저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에게 이만큼 받고 싶으면 나도 저 사람을 이만큼 축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원수를 향해서 축복을 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사랑하고 먼저 내가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딱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기 힘듭니다. 하다가 보면은 어쩌면은 내가 이렇게 무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보기만 해도 역겨운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 여러분 진리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99.99% 지켜서는 안 되고요. 말씀을 100%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단 홀이도 죄가 용납이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한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100%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하게 계명을 지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하게 100%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렇게 우리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랑, 100% 사랑을 하셨죠.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두 원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지키셨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다 지켜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그러면 모든 것 다 만사 오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것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못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다 지켜주셔서 이제 나는 안 지켜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것 아닙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변함이 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지켜주셨죠. 예수님께서 대신 지켜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책임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의 구원은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 도착하는 믿음에는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랬죠.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바, 그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는 나왔죠. 시작. 이는 토라의 규례가 육신에 따라 걷지 않고 영에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영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서 그 기능이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이 길이 원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여기에만 그하면은 그는 구원을 받는 사람인데 변질이 되어서 이 구원의 길에서 빠져나왔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있으면은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에서 사셨냐면 이 길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의 길에서 사셨죠. 이 구원의 길을 100% 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법을 다 지키신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에게서 자신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그 영, 그 영을 바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우리들에게 이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서 성령을 받아서, 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이 길에 있지 말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성령을 나는 받았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길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의 영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칙들을 지키면서 사는 삶, 우리가 그걸 못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지키셨고 바로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법칙길, 이 구원의 길 속으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여러분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법칙이죠. 도덕법이죠. 말씀이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괜히 부어주신 것 아닙니다. 이 성령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셨던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서, 여러분 그러면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아, 구원받는 건 너무 어렵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습니까? 적다고 그랬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란다. 많다고 그랬습니까? 적다고 그랬습니까? 적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그 말씀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시대의 예를 들었죠. 노아시대,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때, 그때에 구원을 얻은 사람은 단 8명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명밖에 없었다. 아, 목사님, 그러면은 구원받는 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로마서 8장 3절을 보시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늘 언제나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내가 못하니까. 사랑도 못하고 믿는 것도 못하고 부르짖는 것도 못하고 의로운 것도 못하고 선한 것도 사실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으면은 내가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성도의 특징이 있죠.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훔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죄악을 향해서 더 깊이 나아가죠.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성도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넘칩니다. 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보려면은 내 안에 평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닥칠 것입니다만은 그 안에서도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평안하면은 나도 평안한 겁니다. 그 성령의 일을 생각을 하고 그 성령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할 수 없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많이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사람은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어제 제가 신방을 오후에 갔는데요.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모셔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목사님 좀 전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 성도의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사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라고 막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근데 우리 손녀가 있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초등학생입니다. 손녀가 있는데 손녀를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서 나도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손녀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인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손을 이렇게 뭐 고개를 숙이는데 이렇게 잠시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꼭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한대요. 그러다가 할머니와 대화를 하다 뭔가 조금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할머니 죄송해요. 그런데요. 할머니 죄송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저는 우리 그 손녀를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녀를 보면은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제가 그 손녀를 그래서 불러놓고 칭찬을 정말 많이 해줬습니다. 너는 큰 인물이 될 거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거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막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어제 왔습니다. 근데 오늘 그 할머니가 오셨어요. 할머니가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거고 아버지의 도움이 없으면은 사실 저는 이 조그만 이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천국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바로 구원의 길에 들어와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대충대충 예수님 믿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대충대충 그냥 믿어도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두 가지 요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두 가지 요건 그 요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을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할 수 있는 선한 행위입니다. 선한 행위. 우리 구원에는 하나님의 선한 행위가 필요해요. 그리고 믿음.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 선, 의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한 행위와 우리 성도들의 선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히브리어 이 단어는 통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통합적인 개념, 즉 A는 A고 B는 B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A와 B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B와 C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A와 D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믿음, 의, 선, 그리고 거룩 이 모든 것은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룩을 거룩한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 거룩한 것이고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식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바로 이와 같은 분명한 생각을 가지셔서 구원의 길에서 여기 안에서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늘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